오늘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까지입니다. 5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정확히 시간을 따라 기록된 책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일이 뒤에 기록되기도 하고 나중에 있었던 일이 또 앞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5장은 44절에 이은 책이 아니라 36장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되고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그 늘 함께 정말 동역자처럼 믿음의 형제처럼 지내던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고, 본인이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룩이 성전에 가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펴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때 바룩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이 말씀이 오늘 45장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지금 전반적으로 남유다를 향한, 남은 자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전했습니다. 바룩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바룩 자신이 지금 45장에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을 정리하는, 일단락 짓는 그런 문장으로 삽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45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니까 이게 지금 BC 605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정확히 바벨론의 1차 침공 직전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아직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에 저항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이 불타게 되고 성전도 다 훼파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음도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 또한 마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바룩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 굳건히 신뢰했고 그의 말씀에 가감없이 기록해야 했고 그 말씀을 또한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바룩도 또한 그런 고통스러운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 백성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니,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동네 깡패를 불러다가 자기 아들을 때리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런 형국이 되고 만 것이죠. 따라서 당시 이런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사역은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역이었어요. 아니, 예언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사역 자체가 그렇게 끄썩 달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잘하고 있는 백성에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예언의 이 본질상 이게 유쾌한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항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도대체 예언 사역자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 프레셔를 느끼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메시지를 기독하게 했는데, 문제는 바룩 또한 어떻게 이게 납득이 되냐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제대로 들었나? 바벨론에 항복하라니, 바벨론을 물리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느 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더니 뭐 그야말로 뭐 싹 없어졌다든지 이런 일을 이렇게 주셔야지 어떻게 이 도대체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 항복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바룩도 서기관으로서 이걸 기록하면서 몹시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룩이 고뇌하고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먼저 주시고 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까닭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백신을 맞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백신이라고 하는 작은 고통을 가하는 까닭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면 온갖 종류의 백신을 다 맞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 질병이라는 고통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그렇게 쉴 새 없이 올 텐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일생에 위기 때마다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배양되지 않으면 오는 이 파도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바룩에게 다가올 고난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의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바룩의 탄식을 들으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 같지 않은 우리의 탄식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세요? 우리가 늘 기도만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속삭이듯 얘기하는 것, 아니 우리가 혼자서 탄식하는 것, 아니 우리가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룩이 어떻게 탄식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스럽게 하시더니 슬픔까지 더하셨다.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평안을 찾을 길이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찌할꼬. 이런 탄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게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가 뭐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음이 자랄 턱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했어요. 바룩과 같은 고민, 예레미야의 고민, 이런 고민들, 이사야의 고민.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인 갈등, 영적인 충돌, 영적인 긴장 속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영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이 불순종하는 영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요. 따라서 그 불순종하는 영들은 우리에게 첫째 의심을 가져다 주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서기 바룩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나 하는 것일까?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시기나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누구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기도를 들으시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물음에 답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 이게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개개인의 구원자로 그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개인의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만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가 구원사를 펼쳐가는 또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이 갈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이방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패망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고민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한번 찾아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12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과 갈등과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욥기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내려오는 끊임없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답을 얻은 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으로 바꾸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의 틀로 바꾸는 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이해, 판단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 역사 전체를 이해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역사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지금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이해가 됩니까? 폐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인류가 줄다름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어제도 제가 참 그 20대 젊은 청년을 만나서 그 AI를 전공하는 청년인데 이 들어와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 난 너무나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 과연 이 AI 인공지능을 내가 공부해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내가 유익을 끼칠 건가? 그것보다도 잡 기회가 더 많은 지금 전공 분야는 없지만 과연 이걸 내가 공부해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젊은이들의 고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이해가 없으면 여기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가늠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고, 민족은 어디로 가고 있고,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온 인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뭔가? 왜 좀 흔들어 깨우고 발길을 멈추지? 그냥 이렇게 줄다름치는 걸 내버려 두시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합니까?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믿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한 여인의 기도지만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들으면은 한나는 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주권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권적인. 한번 우리가 이게 사무엘상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기시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하나 달라고 난리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이 역사 전체를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시편 27편에서 말합니다.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주제, 쫓겨다니는 주제에 아니 사울 왕이 3천 명이나 특공대를 편성해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더라도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전쟁에서 패망해서 온 나라가 거들나더라도 그분은 선하시다. 이거를 믿고 있으면은 적군들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뭐 죽으면 죽으리라도 좀.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만 우리의 신앙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룩이 고뇌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한 고뇌예요. 두 번째 고뇌의 핵심은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둘 다 못마땅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라 메시지를 줬으면 그렇게 항복하면 되는데 또 안 듣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고 하는 이 불순종하는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토록 못마땅하게 그지없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동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등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큰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멋지게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아주 그럴듯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아주 그냥 막 그냥 사람들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 요구가 점점 없어져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쏟아붓는 게 사랑이지 뭘 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금 바룩의 안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너는 무슨 큰일을 그렇게 생각하니? 넌 너를 위하여 지금 큰일을 찾고 있느니? 너는 큰 선지자가 되고 싶으니? 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대한 메신저가 되고 싶은 것이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내면적인 이 진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분으로 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을 냅니까? 화를 냅니까? 왜 분노합니까? 그 일이 내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것도 내 일 중에서도 아주 큰 일을 찾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뭐 얘기했지만은 제가 신학 공부하러 갈 때 가장 큰 인사가 아, 당신은 큰 목사가 될 겁니다. 큰 목회를 할 거예요. 큰 일을 할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해요? 큰 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무슨 큰 일이에요? 그냥 뭐 작은 일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위대하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위대하신 그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나를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래나? 이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래나? 그런 일들에게 우리가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은 안 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찾냐는 말이에요. 정작 하라는 사랑은 안 하고 무슨 큰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바쁘기는 누구보다도 더 바쁘고 말이죠. 왜 그렇게 바쁘냐는 거예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란 말은 뭐 꼭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찾는 큰일, 내가 찾는 많은 일을 하려다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일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지도 몰라요. 이건 잠잠히 앉아서 내가 하는 걸 바라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 능히 완전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23절을 보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무슨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총명을 빼앗아 가셔가지고 다 길 없는 들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저부터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좀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일 없나. 아니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뭘 좀 돕고 나면 그렇게 도왔다고 우리가 시끄럽게 할 것이며,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렇게 설치고 다닐 것이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 없이 돕듯,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돕듯, 그렇게 내가 보다 큰 일을 찾고 내가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나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넘어진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내일 뭐 주일 예배입니다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지 못해서 숨이 가쁜 사람들에게 뭐냐, 어떻게 해서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것밖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에 함께 앉은 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한두 번하고 이 근처를 돌면서 그랬어요. 아, 이 주일날 우리가 뭐 꼭 예배 못 드리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근 청소나 하면 어떠냐. 예?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우리가 삶의 예배를 위해서, 아니 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냥 클린 운동이나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정말 비닐봉투 하나 들고 이렇게 동네나 치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큰 일을 자꾸 찾다가, 그렇게 기이하고 큰 일을 찾다가 작은 일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작은 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 놓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닿지 못할 크고 기이한 일들을 찾아 애쓰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잠잠히 있도록 하시고 초조하고 안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분별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주님 밖에서 바쁘게 지내고, 주님 밖에서 나의 큰일을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주 밖에 있는지 주님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머물러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아닙니까? 주님 밖입니까?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고,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어딘가를 갈 때 그 발걸음 주님의 뜻을 담은 발걸음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손길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밖에서 분주한 하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또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열매 맺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밖에서 크고 기이한 일들을 찾아 분주한 생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 이루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영원한 곳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분주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게 하시고 분주한 생애를 들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가 큰일을 찾느냐 묻으시는 질문 앞에서 주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답하는 사람 되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위해,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